여러분,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는 어떤 아주 명확하고 기계적인 그런 정밀함 같은 걸 기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딱 떨어지는 결과물 같은 거 말이죠.
맞아요.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검은 바탕 위에 피뚤어진 하얀 뼈선이 아주 선명하게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의사는 모니터 가리키면서 여기 부러졌네요. 깁스합시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이분법적이고 엄청 직관적입니다.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사실 우리는 그런 명확함에서 큰 위안을 얻거든요.
눈에 보이니까요.
네. 즉각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책도 분명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적인 변화, 특히 영적인 성장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편리한 엑스레이 기계가 완전히 고장나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변화의 풍경은 절대 흑백 논리로 안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복잡하죠.
그야말로 진단하기 어려운 진흙탕처럼 아주 탁하고 흐릿합니다. 과연 인간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지루하고 복잡한 일상의 태도들이 어떻게 우주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바로 이 흐릿한 진흙탕 속에서 명확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로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매튜 S. 하먼 박사님의 빌립보서 강해 중 8강,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자료를 살펴볼 텐데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먼 박사님이 이 구절들이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 강조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아, 앞부분 맥락이요.
네. 오늘 다룰 12절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무거운 신학적 텍스트 중 하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다룬 그 구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신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복종하셨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이야기요?
네. 그런데 하먼 박사는 바울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단지 머리로 알라고 지식으로 주입하려고 쓴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궁극적인 본보기라는 거죠.
아, 지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본보기다.
정확합니다. 즉,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압도적인 은혜와 본보기를 목격한 우리가 일상에서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아주 실천적인 청사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복종을 본받아야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동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12절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제 머릿속에 엄청난 경고음이 울립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배워온 분들에게 이 구절, 어마어마한 과속방지턱 아닌가요?
아니, 구원을 이루라니요?
덜컥 겁이 나죠?
네, 이거 표면적으로만 보면 네가 노력해서 완벽하게 구원을 쟁취해라, 이런 행위 구원론처럼 들리거든요. 하먼 박사도 이 긴장감을 분명히 다루고 있겠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하먼 박사는 이 구절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았는지 지적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순종과 이름의 본질을 아주 세밀하게 해치합니다.
어떻게 해체하나요? 우선 바울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 눈치 보는 그런 수평적인 행동 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바울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지켜보든 말든 순종해라.
네.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있든 없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의 태도랑 비슷하긴 한데 그 대상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대상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한 거군요.
네. 하먼 박사는 이 두려움과 떨림을 세 가지 층위로 분석하는데요. 첫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했을 때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입니다.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언젠가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행적을 결산해야 한다는 최후 심판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임감. 여기까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면 현재 내 눈앞에 나를 위협하는 어떤 실질적인 적이 있을 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먼 박사가 짚어낸 세 번째 의미입니다.
아, 실질적인 적이 있나요?
네. 이 두려움은 단순한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헌신하는 영적 원수, 즉 사탄이 실재한다는 현실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입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한 긴장감이요?
맞아요. 전장에 서 있는 군인이 갖는 진지하고 깨어있는 태도죠. 이런 실존적인 위협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아, 무기력하게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라 상황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하는 영적인 각성이군요. 하지만 방금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구원을 이루라. 결국 내 근육을 써서 땀 흘려 쟁취해야 한다는 약간 이케아 가구 조립 같은 그런 뉘앙스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부품 박스만 덜렁 던져주고 자 이제 네가 알아서 조립해라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12절에서 문장이 끝났다면 정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곧바로 13절에서 그 거대한 긴장감을 해소해버립니다.
13절이요?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하먼 박사는 walk out, 그러니까 이루라라는 동사의 진짜 의미를 풀어냅니다. 이건 없는 것을 바깥에서 안으로 획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없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니다.
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작동시키라는 뜻입니다.
와,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근육을 작동시키는 거군요. 근육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훌륭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먼 박사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가져와 연결하는 대목이 이 논리의 핵심을 찔러줍니다.
에스겔 36장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과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먼 박사는 13절을 이 새 언약의 성취로 봅니다.
새 언약의 성취요?
네.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두 가지를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 이 부분이 영적으로 엄청난 위로가 되면서도 굉장히 심오하네요. 솔직히 우리는 일상에서 늘 내적 갈등 겪잖아요. 아, 이거 진짜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다. 아니면 이 습관 진짜 끊어야 되는데 오늘은 딱 한 번만 할까? 이런 거요.
그렇죠. 누구나 매일 겪는 싸움이죠.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 행동만 딱 교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 깊은 내면에 그 원하는 마음 자체를 뜯어 고쳐주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욕구체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하몬 박사는 인간의 심리가 이 오묘한 진리 앞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을 경고합니다.
함정이요? 어떤 극단인가요?
첫 번째는 일명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내 안에 소원과 능력을 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 수동적인 태도?
네. 소파에 누워 감자칩을 먹으면서 어느 날 하늘에서 신비로운 번개가 딱 떨어져서 내가 완벽한 성인군자로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영적 게으름이죠.
내 안에 근육을 주셨는데 그 근육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네요? 그럼 정반대의 두 번째 오류는 뭡니까? 약간 완벽주의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강박적인 태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불신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다 하려고 하는 거군요.
네. 알람 맞추고 스스로 수십 개의 율법적인 규칙을 막 만들고 오로지 자신의 그 얄팍한 의지력만으로 내면의 죄성을 뜯어고치려고 막 덤비는 거죠. 결국 철저한 실패와 영적인 번아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 너무나 공감되는 두 가지 극단이네요. 수동적인 방관자이거나 아니면 자기의로 똘똘 뭉친 피곤한 규칙 준수자이거나. 그럼 하몬 박사는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해답으로 하몬 박사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은혜의 방편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아, 반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동시에 이 도구들을 통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딱 떠오르거든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이렇게 완벽한 은혜의 시스템이 주어졌는데 도대체 현실에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아, 장애물이 무엇이냐?
네. 저는 여기서 바울이 엄청나게 거창한 윤리적 타락, 예를 들면 막 우상숭배나 살인 같은 걸 언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단어죠.
맞아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해서 조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아니, 우리 출퇴근길에 차가 꽉 막혀서 짜증 한번 나거나 직정 상사가 앞뒤 안 맞는 지시를 할 때 동료들이랑 탕비실에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거.
네, 일상이죠.
솔직히 그 정도 불평은 현대인들의 필수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아닌가요? 이게 무슨 우주적인 반역이라도 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훼손한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너무 빡빡하고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그냥 기분 나쁜 걸 좀 표현했을 뿐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푸념이잖아요.
하지만 함원 박사는 바울이 왜 수많은 치명적인 죄들을 다 놔두고 하필 원망을 정조준했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구약성경의 거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구약성경 배경이요?
네. 성경에서 원망은 단순히 짜증을 내는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비극을 압축해놓은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아하, 광야 시절이요? 틈만 나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차라리 이집트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그 사건들 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척박한 환경에 대한 불만 같았죠. 하지만 그 불평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무엇이 남을까요?
글쎄요, 뭐가 남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불신이요?
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광야로 이끄셨다고요?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직장 상사나 교통체증에 대한 불평을 영적인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 당신이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당신보다 내 인생을 훨씬 더 잘 경영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일종의 우주적 반역이자 신성 모독에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거 정말 뒤통수를 강하게 맞은 기분입니다.
엄청난 무게감이 있죠. 함원 박사는 바울이 15절에서 신명기 32장 5절의 표현을 차용해온 이유가 바로 이 맥락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명기 9절이요? 어떻게 차용했나요?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무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말하죠. 원래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흠이 있는 비뚤어진 세대라고 불렀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면요?
바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엄청난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네요.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비뚤어진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 이상 그 비뚤어진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둘러싼 이 세상이 비뚤어진 세대이며 너희는 원망과 시비를 멈춤으로써 과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부르심을 마침내 완성해내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와,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이네요. 원망을 멈춘다는 게 단순한 도덕적 수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증명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망을 멈춘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뚤어진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15절 후반부에 아주 시적인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건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함원 박사는 이 아름다운 은유의 뿌리 역시 구약에서 찾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는 구절이 등장하고요.
네, 익숙한 구절이네요.
또 이사야 49장 6절에는 메시아가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어느 쪽을 배경으로 하든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핵심이 뭔가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지만 신자들은 내면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임재를 반사하는 발광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16절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단어가 영어 번역본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두 갈래로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의 문제인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는 holding fast, 즉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holding out,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진리를 밖으로 내밀어 제시하는 것을 뜻하죠.
붙잡는 것과 내미는 것, 하몬 박사님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나요?
흥미롭게도 하몬 박사는 문맥상 굳게 붙잡다라는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신자의 삶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아, 분리될 수 없다.
네, 내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내면에 간직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내밀 수가 없죠. 반대로 진정으로 진리를 붙잡아 내면이 변화된 사람이라면 굳이 막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복음을 제시하게 되니까요.
아, 내면의 단단한 확신이 결국 외부로 발산되는 빛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빛에 대한 논의에 이어지는 17절에서 아주 시각적이고 강렬한 하지만 우리에겐 조금 낯선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네, 전제 이야기죠.
맞아요. 바로 전제라는 개념인데요.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번 비유를 만들어 볼게요. 고대 희생제사에서 재물 위에 포도주 같은 액체를 붓는 게 전제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가 메인 요리로 근사한 스테이크를 구운 다음에 그 위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와인 소스를 살짝 뿌리는 것. 약간 그런 비슷한 그림인가요?
약간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구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도한 신학적이고 감정적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비유를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수정해야 하죠?
고대 제단은 불타오르고 있어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메인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우니까 바로 끓어오르지 않을까요?
고기의 맛을 내기 위해 남는 게 아닙니다. 닿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면서 순식간에 완전히 증발해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아, 아예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거군요.
네,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곧 참수를 당해 진짜로 피를 흘리며 순교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 끔찍하고 거룩한 순교의 피를 그저 제단 위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는 보조적인 액체, 즉 전제로 낮추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바울의 죽음이 메인이 아니면 진짜 중요하고 거대한 메인 재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와, 저 방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영웅의 피 흘리는 순교가 메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평범한 교인들의 지루한 일상적 순종이 메인 재물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목숨조차 타인의 믿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액체로 여기다니, 이건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겸손 아닙니까?
대단하죠. 게다가 바울은 한술 벗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생명이 너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그렇게 증발해버린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기뻐하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네. 압도적인 자기 희생과 터질 듯한 기쁨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소멸하더라도 타인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서 궁극의 기쁨을 찾는 태도. 이것이 바로 바울이 2장 초반부에서 묘사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와, 내 죽음조차도 누군가의 일상을 빛나게 하는 무대낭치로 쓰이기를 갈망하고 그걸 기뻐한다. 정말 그 어떤 문학보다도 더 숭고한 장면이네요. 자, 이제 2000년 전의 깊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적용이 필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출근하신 청취자 여러분, 통장 잔고나 육아 스트레스에 짓눌려 지친 여러분에게 이 거대한 신학이 도대체 어떤 실질적인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처럼 내면이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몬 박사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은 팔짱을 닦이고 어디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답답하니까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그 지루한 과정을 진심으로 즐거워하시고 환희로 여기십니다.
창조주가 나를 고치시는 과정을 막 기뻐하신다니, 이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통찰이네요. 그리고 저는 화원 박사가 언급한 사탄의 거짓말 이야기도 정말 뼈를 때렸습니다.
아, 거짓말이요?
네, 우리가 결심했다가 무너질 때마다 귓가에 들리는 익숙한 속삭임이 있잖아요. 거봐, 넌 안 돼. 넌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화내고 질투하고 우울하게 살 거야.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무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너무 자주 극적인 기적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막 어느 부흥회에서 기도 받았더니 다음 날 수십 년 된 중독이 씻은 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들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면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원 박사는 그것이 영적 성장의 표준적인 과조는 아니라고 매우 현실적으로 선호를 긋습니다.
아, 기적이 표준은 아니다. 그럼 보통의 신자들에게 진짜 변화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예를 들어 천성적으로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툭하면 화를 내는 다혈질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평생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온화한 천사로 변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오잉요 그는 평생에 걸쳐 화를 내고 싶은 강력한 유혹과 의도적이고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는 피곤한 과정을 겪겠죠.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그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더딘 싸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점진적으로요?
네. 엑스레이 사진이 한순간에 짠 하고 바뀌는 기적은 없을지라도 굳어버린 죄의 패턴은 긴 시간에 걸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기필코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진짜 희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씨앗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이 더디지만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죠.
여러분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그 고집스러운 죄의 영역 혹은 내적 갈등을 딱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고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려다 번아웃되지 마시고요.
맞아요. 하나씩 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영역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순종하고 싶은 소원과 실천할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은 절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위에 믿을 만한 신앙 공동체에 나의 연약함을 툭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완벽주의를 좀 내려놓고 은혜의 방편에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안의 구원을 밖으로 이루어내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탐구의 길고 깊었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이미 심어놓으신 구원의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여 살아내는 것. 그것은 내 얄팍한 의지력을 막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기대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지독한 원망과 시비를 멈추고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흠없는 별처럼 빛나는 것, 그리고 타인의 평범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내상을 증발하는 액체처럼 쏟아붓고도 그것을 극한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 와, 정말 숨이 멎을 듯 장엄한 비전 아닙니까?
신학의 가장 기쁜 심연과 일상의 가장 평범한 실천이 이토록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가르침은 흔치 않거든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뼛속 깊이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된 완벽주의나 패배주의에서 딱 벗어나 참된 자유와 변화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쇼를 시작할 때 제가 엑스레이 비유를 들면서 인간의 영적 성장은 탁하고 흐리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네, 흐릿하죠.
맞습니다. 내 안에 깊은 이기심, 지독한 불평, 끊어지지 않는 습관들을 이겨내는 과정은 분명 하루아침에 엑스레이 사진이 짠 하고 바뀌듯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진흙투성이가 된 채 다시 일어나는 지저분한 싸움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도발적인 생각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특히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속 소셜미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의 생태계는 대체 무엇으로 굴러갑니까? 바로 원망과 시비입니다.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누군가를 조롱하고 트집잡고 분노를 터뜨리는 글이 가장 큰 조회수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시대잖아요. 불평과 냄소주의가 이 세상에 숨막히는 기본값이 되어버렸죠.
맞아요. 분노가 연료가 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원망을 멈춘다는 것, 내 권리를 막 주장하기보다 타인을 위해 나를 조용히 희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이고 급진적이며 불온한 반항이 아닐까요?
정말 멋진 반항이네요.
남들이 보기엔 흐릿하고 지루해 보이는 그 개인적인 내적 싸움이 사실은 이 캄캄한 우주에 찬란한 별을 띄우는 가장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작업이었던 겁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원망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급진적인 빛을 바라시겠습니까?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